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간혹 꿈으로 이렇게 세상 나라 왕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도 우리가 세상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바벨론도 우리가 흔히 세상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꿈을 주시고 또 요셉으로 하여금 꿈 해석을 하게 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과정이나 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 해석을 다니엘에게 해주셔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는 일이나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듯이 출애굽 그런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오게 하는데 그 출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출애굽 출바벨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없는 그때에 세상 군주들,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꿈을 통하여서 그 꿈을 통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유다를 비롯해서 지금 여러 민족을 정복해서 굴복시킨 정말 대단한 군주 아닙니까? 그러니 피정복자인 입장에서 자기들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 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때는 중세시대 때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겼다 그러면 바벨론 신이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 것으로 이렇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겨진 거죠. 그럼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수 있겠느냐, 어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겼을 때는 자기 신이 이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해서 이기려고 했지만 졌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다곤 신상 앞에 두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들의 다곤 신상 앞에 하나님을 결박하여 포로로 잡아온 그런 모양새를 치고 이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아니 거기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아무 움직일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목과 팔, 다리를 부러뜨리고 몸뚱아리만 남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드와 에스그론, 아스돗 여기에 질병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재앙이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 가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로로 되었지만 하나님은 포로 되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 바벨론에 있어 역시 마찬가지.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에스겔 8장에서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에스겔 8장입니다. 그들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를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했다고 했어요. 그것도 성전에서 25명이. 그런 성전에 있다는 것은 제사장 레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등지고 동쪽 해를 향하여서 태양을 향하여서 예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주 신앙이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온 거죠. 그 성전에서 떠났지만 완전히 자기 백성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이와 같이 계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관념으로 하면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왔다, 하나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이 세상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십시오. 피정복민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이 이 바벨론의 신에게 져서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여겨졌을 그때에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포로도 아니시고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 앞에 굴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당시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했던 그런 권력자고 포로로 잡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 거예요. 뭘로요? 꿈 하나로 굴복시키십니다. 꿈 하나로. 이 엄청난 일이죠. 아니 그 엄청난 절대군주 그 당시에는 신이라고 여겨졌죠. 그러니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라고 다니엘서 3장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신처럼 신격화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그 아래 굴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해 아래 현실을 보면 이 불의의 세상이 세상을 이렇게 장악한 것 같지만 해 너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통치,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과 선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는 그 찬양이 먼저 3절에 나옵니다. 그 꿈 때문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찬양을 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로다. 아니 지금 느부갓네살 자신이 통치자입니다. 바벨론의 통치자, 각 도의 통치자, 각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 엄청난 통치자. 그런데 그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은요, 다윗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다윗의 시거든요. 자, 시편 145편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니면 세상 나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대대로 영원하다. 끝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안 믿는 세상 그 영역까지 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그랬어요. 아니 절대 군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 민족과 나라를 자 정복하여서 자기 나라로 편입시킨 사람이니까 편히 있었다 그랬고 평강하다 그랬어요. 그래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군주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4절 지나서 5절은 완전히 그 평강과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5절 한번 봐보세요.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두려움과 번민이 그를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평강했는데 편히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꿈 때문에 꿈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상상이나 됩니까?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에게 두려움이 임했어요. 번민하게 되었다면서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척거리며 번민하게 돼서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결국 번민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고 있어도 우리는 이 꿈 하나에 두려워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참된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일어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일어날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리스 왕국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 천년 동안 지배했다는 로마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세상 만사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 다니엘서 2장에 예, 꿈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을 보여주었고 신상 이야기 나중에 나올 다니엘서 7장에서는 내 짐승 환상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를 이제는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우리가 알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 힘의 원리에 따라서 망하고 세워지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미 계획을 가지고 이 네 제국을 일으키고 망하고 일으키고 망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시대 때에 이 땅에 한 뜨인 돌,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계획,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또 평강과 또 편이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꿈 하나에 두려워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번민과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번민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내 인생의 두려운 문제 내 인생의 번민 잠 못 이루는 문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그 현실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두려워하는 그것을 주님께 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은혜와 평강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잠 못 이루는 이 번민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은 어떤 권력이나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철학, 또 하나님의 이 미래 청사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의 통치 철학, 미래의 청사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출애굽의 청사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청사진대로 출애굽기가 진행되고 민수기, 신명기가 진행되고 여호수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그 진행되는 말씀이 그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달할 때에 우리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이 땅에서 후회되지 않는 삶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말씀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후회스러운 삶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 자녀들이 후회되지 아니하고 가장 멋지게, 가장 복되게,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대 동일 신앙 전수가 필요합니다. 3대 동일 신앙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후회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후회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남은 삶도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청사진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고요. 한 성경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에 꿈을 알려주지 않고 그 나라에 있는 똑똑한 지혜자들, 박수 술객들에게 야, 이 꿈이 뭔지 말해봐라, 알게 해봐라 라고 했는데 왕이여 그 꿈을 말해주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그 꿈 내용을 느부갓네살이 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바로 이 다니엘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하여 세 번이나 8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9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18절에서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라고 다니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구나, 너에게는 성령이 있구나, 이 깨달은 거죠. 너에게는 착 성령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구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향하여 아, 너에게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구나, 성령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 진리의 성령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행할 길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 말씀이요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이 약하심이 어떤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보면 그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보십시오. 성경 한 달에 1독씩 하는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늘 주의 말씀을 보기를 습관처럼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과 교통하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다니엘처럼 아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있구나요 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